안녕하세요. SFR 재테크 이야기 17번째 녹음 시간입니다. 오늘을 멀리 안산에서 지난주에 이전 개업까지 잘 마치시고, 이제 또 출연하실 진행자께서 오시네요. 네, 늦게 오셨습니다. 박수! 홍현숙 팀장님께서, 대출 팀장님께서 오셨고요. 명창에 버금가는 북을 쳐주는 고수분이 또 오셨습니다. 박호식 사무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행자는 늦게 출연해주신 황지님이 계시고, 저 신방희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자리가 자리인 만큼 패널 분이 오셨습니다. 아이디 오사카님 오셨고요. 서영엄마.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다음에 좋은 나라의 앨리스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앨리스님.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재밌게 보내려고 하는데, 재밌는 것보다도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경락대출과 일반대출의 차이점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지난주까지, 바로 어제까지도 질문사항이 많았던 거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현숙 팀장님. 건강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홍연숙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 저는 사무장 박호식이라고요. 아, 마이크 이렇게 안 하셔도 잘 들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목소리가 좋아.
원체 목소리가 커가지고. 네, 저는 박호식 사무장이라 그러고요. 경락대출뿐만이 아니라 뭐, 그쪽 이제 저도 경매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네, 그렇게 있습니다. 우선은.
아, 왜박 사무장님 떨려요? 저 경락대출과 뭐 투자에 대해서 2시간 정도 강의도 강남에서
네.
주로 하신 분이 왜 미인 옆에 앉으니까 떨려요?
긴장이 되죠, 아무래도.
아, 왜
사람이,
그러세요?
사람인지라.
실제로 여기 지금 그 홍현수 팀장님하고 같이 대담을 해주실 박호식 사무장님은 강남의 교대 쪽에서 그 경락대출에 대해서 2시간 정도 혼자 이렇게 강의를 하실 정도의 분이었고, 저도 거기서 수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당히 용호상박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저, 우리 서영 어머니, 어제 폐찰하셔서, 자꾸 아까부터 저 꼬집으시던데, 계속 하루 전에 알려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감사한 게 아니라 인사하셔야 돼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 서영이 엄마입니다. 이렇게 자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많은 공부가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앨리스님, 길게, 뭐, 소개 안 하실래? 예, 저하고만 얘기해요. 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세요?
저, 우리 진행자로 이제 승격하셨죠?
영광입니다.
예.
네, 오늘도 좋은 시간
예.
만들어 봅시다.
녹음 시간 내내 제가 마이크 다 드릴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더잘될것 같아서. 자, 이제 지금부터 마이크가 거의 두 분에게만 집중이 되겠습니다. 우선, 박호식 사무장님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홍현숙 팀장님의 주안점이나 줄거리, 그리고 답변하는 형식을 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마이크를 좀 줄이고, 두 분의 경락대출과 일반 대출 차이점이나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박 사무장님.
네, 평소에 이제 경락잔금 대출에서 저도 이제 상담도 많이 받고 대출 업무도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 하고 이제 고객들이 이제 문의했던 거, 그리고 이렇게 SFR 이제 재테크 이야기를 이렇게 청취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도움이라도 좀 되고 뭐라도 좀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마련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아, 예.
홍 팀장님 원체 유명하시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저도 배울 게 많을 것 같고, 왜냐면은 이제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게 시중에 이렇게 뭐 무더기로 해가지고 뭐다할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봐요. 은행권도 뭐 일반 대출과 이제 경락잔금 대출의 차이점이 있듯이, 그래서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홍 팀장님하고 얘기를 풀어 나가다 보면 뭐가 좋고, 또 은행별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은행이 있을 수 있고, 또홍 팀장님이 가지고 계신 은행들도 다 다르고 조건도 다르다 보고 뭐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도 배울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뭐좀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신이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정보만 빼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풀 수 있는 범위는 다 풀어드리고자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홍 팀장님한테도 빼갈 것도 많이 좀 빼가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 이제 질문사항 중에 이제 이번에 이제 한다고 할 때 질의응답사항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빌라 일반 매매라든지 아니면은 경락 매매시 아니면은 경락으로 이제 아파트라든지 받게 될 경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 기준과 뭐 빌라 기준은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왜 일반 매매하고 경락 잔금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 주택 같은 경우 이제 간단하게 일단 경락 잔금 대출과 일반 대출이 틀린 점을 첫 번째 특징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일반 대출은 이제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일반 대출을 한번 받아보셨다 하면 이제 신청자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은행에. 그러면 은행에서 승인을 내고 그다음에 법무사한테 설정을 한 다음에 설정이 되면 돈을 손님한테 내드리죠. 그게 네. 일반 대출이에요. 네. 근데 경락 대출은 손님이 은행에 가서 이제 저희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대출 조건을 쫙 알려서 선택을 하면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하죠. 그러면 은행에서 승인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이 설정을 하고 돈을 내드리는 게 아니라 돈을 내드려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법원에 잔금을 납부를 해야만이 소유권 이전과 설정과 말소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반 대출은 설정을 하고 손님한테 돈을 내드리지만 경락은 돈이 먼저 나와야 잔금을 치러야 그 다음 소유권 이전이든 말소든 설정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엄연하게 틀린 거죠. 그래서 경락을 모르는 은행들은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있는데 그거를 세입자를 빼고 와라. 전입세대 열람해 갖고 가지고 와라.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분명하게 차이가 일반 대출과 경락 잔금 대출은 분명하게 있는데 그거를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일반인도 모르시고 경매를 모르시는 은행 직원들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분명하게 다른 건 돈이 어떤 구조로 가느냐. 손님한테 오늘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손님이 대출금이 내 이름으로 나오는데 되려 나머지 잔금을 법무사로 송금하라고 하고 본인은 괜찮다고 안 와도 된다고 하니까 이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되죠.
많죠. 그러면 이제 상황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래도 불안하시다 그러면 법원에서 만나요. 만나서 이제 또 현금을 가져오세요 얘기해서 만나는데 그 차이가 그거예요. 일반 은행 일반 대출은 설정을 하고 돈이 나가지만 돈이 나가야 잔금을 치러야지만이 소유권 이전과 말소와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날 설정이 안 되면 그 대항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날 꼭 접수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급행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제일 큰 차이점은 그거예요.
뭐 간단하게 이제 저도 이제 은행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냥 처음에는 이제 대출 진행하면서 은행권을 이제 영업을 하러 다니거든요. 저희 네네. 법무사들은. 근데 이제 가까운 이제 교대 정보라든지 이제 은행물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뭐 하나는 가다 보면 경락잔금 대출 좀 취급하시죠라고 여쭤보면 그건 혹시 권리 관계도 잘 모르고 네. 혹시 문제 사항이 네. 생길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네. 못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고객들도 이제 가까운 은행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막상 가보면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왜 안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럼 취급을 안 한다라는 얘기인데 은행 규정상 취급이 제한된 거는 없어요.
네, 없죠.
주택담보대출이라가지고 특별히 주택담보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경락잔금이라도 경락잔금 상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택담보를 이용해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네. 근데 은행 지점장님이나 담당자가 좀 아는 사람이면
네, 그렇죠.
풀어주겠는데 네네. 모르니까 할 수가 없는 거. 네네. 그리고 저기 지점장님들한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경락잔금 대출만큼 가장 깔끔한 게 없어요. 솔직히.
안전하죠.
예. 제일 안전하잖아요. 네네, 왜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되는 것들 법원에서 한 번 해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촉탁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한 번 해결해 주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예. 제일 좋아요. 네. 저는 맨날 얘기를 해요. 하는데도 몰라요. 불안하고 뭐 혹시 법리적으로 자기가 이해를 못할까 봐. 그리고 더 좋은 게 우리는 맨날 그 경매 공부를 하니까 알잖아요. 선순 임차인이 아니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 그러면 대항력 발생 시점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몇 시죠? 2일 0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빨리 한다라도 우리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을 잡으면 접수순이잖아요. 그럼 빨리 될 수가 없거든요. 죽었다 깨나도. 무슨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설정을 만약에 다음날 하게 되면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들이 사고를 안 치려고 이제 뭐 진행하는 게 정말 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경매 내부에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다 보면 경락장금이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고, 뭐 그렇게 촉탁을 하기 위해 경락이 아까 말씀드린 것, 그날 설정에 관련되어 있는 접수번호 부여받지 않으면 사고기 때문에 촉탁으로 하는 거고, 그 촉탁으로 한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손님들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저는 급한 거 없으니까 나중에 하라고 그러세요. 정말 정말
대박이다. 예,
정말 그러세요. 그러면 그걸 다시 설명을 드리죠. 이제 은행 입장과 본인의 입장이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대출을 안 받으시면 촉탁으로 안 하셔도 되는 거고 대출을 하게 되면 그날 근저당 설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촉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산부인과 가서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경락장금을 해가지고 촉탁, 그러니까 촉탁이라 그러죠.
네네.
촉탁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등기 권리증이 나오는 시점이 일반 그냥 네. 소유권 이전만 해서 나오는 시점하고는 달라요.
네.
보통 촉탁하게 되면은 한 10일 정도면 고객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일반 매매라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현금으로 납부하실 경우는 보름이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냐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등기소에서 하는 일이 접수되고 등기소에서 만약에 급한 거 아니면 천천히 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애들 휴가가 낀다 예. 그러면은 한 달 반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쓰니까 거의 한 10일 정도면 고객들이 받아볼 수 있고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지만 지설장님, 지설장님 경락장금 대출이 제일 좋아요. 경영진 그러니까 많이 취급하셔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네.
은행권들한테
네네.
경락자금 대출 많이 푸셔도 좋습니다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아, 예, 그럼요. 저희 지금 저기 새로 이렇게 대출을 지점마다 특히 일금융권에서는 지점별로 1년에 목표치가 나와요. 나오면 그걸 맞춰야 돼요. 근데 일반 요즘에 일반 매매는 요즘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매매가 잘 없다 보니까 한 분씩 경락장금으로 어디서 대출을 많이 한대 어느 지점에서 그리고 보니까 경락장금인 거예요. 근데 지점장님이나 차장님이나 대리님 중에 세 분의 한 분만 경매를 안다면 그게 이루어질 텐데 세 분 다 모르시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사무장님도 그러시겠지만 다른 사무장님들이 가서 그걸 다 설명을
교육을.
해요.
예. 교육을 해야 돼요.
예,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 경락장금이라는 타이틀과 일반 담보대출의 타이틀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지점별로 질의를 해서 그 KB 시세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낙찰을 뭐 7억에 받았어요. 네. 그러면 70%니까 7억까지 가능하잖아요.
네.
지금 담보 비율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경매를 많이 안 해보셨던 그런 지점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100%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경락을 많이 하셨던 지점에서는 본인 투자금은 10%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지점에서 90%라고 자르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예, 예, 예.
아는 사람.
예,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물건에 내 네. 투자금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경매를 아시는 지점에서는 처음에 못 모르고 100% 오버까지 나간 적도 있어요.
아,
예,
네.
파주 물건 같은 경우
봤어요.
예, 예.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경매를 조금 아시게 되니까 아, 본인의 투자금이 10%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자체적으로 일금융권에서 그 낙찰가의 90%라는 걸 자르는 거죠. 예, 예. 그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그렇게 규정이 정해지는
근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출을 네, 해 주시면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은행마다 대출을 해야 되는 그 달성 목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걸 좀 알게 돼서 채우면 그 다음에 더 많이 올라가고 목표가
네, 네,
그 다음에
네.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러겠네요. 네.
그럼요.
피곤해지겠다.
그렇긴 하지만 그 목표를 채우지 못하시면 이제 승진이 안 되시고
아, 인사고과에 또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 승진을 위해서
예, 리스크가 있더라도 우리 지인 너무 예민해가지고 송곳 질문이라고 아주 지금 저 패널이나 이 저 청취자분들 그런 게 많습니다. 예,
아닙니다.
저기 잠깐 두 분 말씀하셨는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쉬면서 합시다.
네. 저도 지방에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중간을 거치면 이제 법무비 같은 것도 더 비싸지고 한다는 네, 이제 네. 풍문을 들어서 네. 제가 발품을 팔아봤어요. 거기 뭐 네. 수협도 있고 농협도 네, 지방은 네, 다 네. 농협은 뭐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아파트가 넓은 단지인데도 그 앞에 가니까 몰라요. 경락을
예.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맞아요.
그래서 또 제가 알고 있는 아량으로 설명을 해도 또 담당자는 또 뭐 거기 지점장님도 아니고 담당자니까 또 더 자기만 알아서 또 될 문제가 아니니까는 그래서 뭐 이자도 높고 또 한도액도 좁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또 대출 상담사한테 의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지방은 특히 더하고 지금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도 지점장님하고 차장님은 잘 알아요. 근데 담당자는 잘 몰라요. 창구에 있는 분은. 그래서 가만 지금 그게 있는 그 세입자를 주소를 빨리 빼달라고. 네, 그거 내가 네. 빼는 거 아니라고. 네. 그 사람이 그걸 배당을 받아가야 빼는 거지 지금 빼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뭐 보증보험에서 주소를 빼온 거를 네. 그 아무도 안 사는 거를 해오라고 했다고. 네. 그러니까 차장님이 뒤에서 이제 그 사람을 제가 손님인데 제 앞에서 그 담당 직원을 가리킬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답답한 표정을 지우시고 계신데 담당자는 안 된다고 그 주소 빼와야 해준다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게 그 대항력 대한 부분이 은행에서 이제 인지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민사집회법이 이제 생긴 대로부터는 이제 인도명령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경매에서는 인도명령을 통해 가지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지. 은행에서 이제 그것만 인지한다 그러면은 대항력 없는 세입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락잔금 대출은 하셔도 지장이 없으시다. 그거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잘 모르세요. 법원은 내역이라든지 이제 불안하게 하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법 뭐 이런 거 보면 부담스러워하고 떨고 이러잖아요. 대부분 다.
아직도 경매는 옛날 구경매처럼 조폭들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도 있어요.
많이 이제 표준화가 됐어요. 옛날 건수나를 끼고 뭐 손목 자르고
지금은 막 유모차 타고 가잖아.
맞아요. 애기 이제 눈물이면서도 가고 그래요.
작년에 제가 애기가 하도 깔깔거리고 웃으니까 집행관께서 그 애기 어머니 누구세요? 몇 번 번호 응찰하셨습니까?
먼저
맞아요. 하도 애기가 천진난만하게 네. 웃으니까 이 법정이 완전히 너무 희한하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아직도 조폭이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고요?
야, 많이 평준화가
계속
됐고
계속 그런 시기를 저는 빕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저희는 어떻게 보면 경매하는 사람들 유리할 수가 있어요. 뭐 저도 이제 경매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은 너무 시중에 정보가 너무 많이 깔려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 인터넷 검색 뭐 맨날 핸드폰 스마트폰 보니까 조금만 보면 뭐가 나오고 뭐 자료들이 너무 풍부하니까 너무 많이 빠꼬미나가 됐다 그럴까요?
아니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네.
이렇게 대중화 됐는데 박호식이라고 이렇게 네이버 치면 나와요?
저요?
네.
박호식 사무장의 아로파 세상이라고 치잖아요.
아, 그래야지 나와요. 좀 길게 치야 돼요. 그러면 홍연숙 팀장이면 홍연숙이라고 치면 나와요?
아니요, 전.
아직 안 나오세요?
예, 예.
이제 올라와 계실 거예요.
이제 올라가실 거예요.
예, 이제 진짜요? 나와 있을 거예요.
예, 예, 예.
막 돌아요. 신사님이 사진으로 막 배포하시더라고요.
이제 돌
거예요.
이제 비용 청구하셔야 돼요.
경매 대중화와 네, 홍연숙 대출팀장님 이렇게 나올 거예요.
대출 대중화와 이렇게 해가지고 경남증권 대출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덕분에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기 경매 그 입찰 들어가실 거 예 상담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무지하게 힘든데 그거. 왜냐면 입찰 들어갈 때마다 네, 얼마
네,
나와요?
네, 네,
얼마
네,
받으실 건데요? 네. 소득은 얼마신데요? 네, 신용등급 네. 어떠신데요?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예, 예.
아 맞아. 그거 얘기 나온 김에 보통 이제 대출을 문의하게 되면 솔직히 문자로 해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명함이라든지 연락처를 주게 되면 그 문자가 이제 어차피는 다 이제 대출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용해가지고 은행권을 알아보러 다니잖아요.
네.
그럼 은행에 오잖아요. 근데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 문자를 보내드린다 그러면 대출이 최대 가능 금액이라든지 제일 조건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 대출이라는 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목적물에 대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차주의 소득, 신용,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보증보험이라 그러잖아요. 네. MCI라는 네. 게 가입되어 있는지 MCG라는 게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출 한도라든지 비율이 다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알아야지만이 대출을 어디 은행에 어떤 조건에 제일 뭐 원하는 조건에 맞출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빨리 팔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왜냐면 중도상환수수료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은행에서는 돈을 버는 게 중도상환으로 돈을 버는데 없는 조건을 찾아달라. 아니면은 중도상을 그나마 적은 걸로 달라 이런 조건들이 달려 있고 아니면 장기로 갈 거면 금리를 정말 저렴하게 해달라 아니면 거치 기간이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거치 기간이라는 게 이자만 내는 기간을 거치 기간인데 그거를 장기로 가실 건지 아니면 그거를 뭐 1년만 있으실 건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조건을 해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 중에 제일 좋은 조건을 선택해달라는데 뭔지를 알아야지 해주는데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고 원하는 조건을 제시해야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금융권을 선택을 해가지고 두 개, 세 개 정도 선택을 해서 네. 선택을 폭을 좁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무조건 대출하려면은 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저기 법원에서 가끔 문의하신 분들이 이렇게 손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제일 대출금은 제일 많이 나고 이자는 제일 적으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대요.
못 찾아요.
저 그거 열심히 찾아요. 근데 상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은행에서 그 설정할 때도 취득세 내는 거 아시죠? 세금을 네. 내는데 그걸 은행에서 다 부담을 하는데 중도상환수수료가 아예 없으면 한 달 내고 한 달, 두 달, 세 달 안에 이렇게 상환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역마진이에요. 예, 네, 그래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생긴 거고, 근데 그 최고의 그 대출금과 최저의 이율과 중도가 없다는 상품 절대 없습니다.
그럼요.
예, 근데 그거, 그렇게 하셔야지. 누구한테 받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빨리 가서 자수하세요. 그래요. 안 되시면 전화 주세요. 그러면 100% 전화 와요.
예. 맞아요. 다 좋은 조건이면은 그럼요. 제가 하죠.
그럼요. 전국을 휩쓸죠.
홍기장님이 아니죠.
그렇죠.
갑자기 그 KBS TV에서 나왔던 머니머니2에서 네. 그 대도시에 갈수록 1등 신랑감과 신부감이 왜 귀한가 그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경제학의 원리라는데 네. 그 맞겠네요. 그런 네. 대출 상품이 네. 만약 있다면 거기만 벌써 말이죠. 씨가 말랐겠죠.
그럼요.
네. 네. 맞네요. 네.
은행에서 무슨 자산 뭐 네. 많이 불려가지고 은행도 돈을 먹고 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무슨 봉사단체도 아니고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가끔 그런 경우는 있어요 1년 중에 이게 4분의 1분기 뭐 이렇게 분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대출이 목표치가 지점에 이렇게 딱 도달이 되면 그 도달된 지점부터 네, 요이 땅에서 열심히 해갖고 개미처럼 여름 내에 전에 해버리는 은행이고 안 하고 있다가 아하. 어머 화례가 다 마감은 다 돼가는데 대출금 그대로 있고 큰일 났다 뒤늦게 빅세일을 하는 은행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약간의 예, 특판을 내는 거죠
예. 여기서 잠깐 잠깐 그 듣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 강연 중에 310만원에 만든 서울집이라는 그 테마가 사실은 홍현숙 팀장님의 그런 기법에서 한번 나온 거였어요. 그 반지층이지만 8평에 전용이 괜찮았던 건데 낙찰을 좀 싸게 받았어요. 권리가 약간 미묘했거든요. 3,65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을 3,600만 원을 받았던 거예요. 농협 1금융에서 그 310만 원에 만든 서울 집이라는 것이 사실은 홍현숙 대출 팀장님의
작품이지만
작품이었어요. 제가 그 세미나 자리에서는
콜라보레이션
세미나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굳이 못 드렸습니다. 아. 요즘은 이제 좀 풀기 시작합니다. 아. 네. 이제 다음으로 우리 황진 씨 이제 숨 좀 돌리셨어요?
네.
수척해 보여.
아니,
아우 띠박진 좀 했더니.
저희 홍 팀장님 혹시 근데 그 대출을 저도 몇 번이나 받아봤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권유를 받는 게 뭐 이자만 내는 거, 네, 원금과 네. 이자 원리금 내는 거, 원금 내는 걸 권유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그 대출 실행해준 사람은 뭐가 제일 이득이에요?
아니죠. 본인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고르셔야 되는 거지 어떤 게 제일 좋은 정답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때 한 분이 두 번이나 계속 이자만 내는 걸 계속 권하길래 왜 그러시지?
그거는 만약에 이자만 내는 거는 이자는 작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20만 그쵸. 원 낸다. 그러면 원리금 균등이면 이자와 원금을 같이 그쵸, 내야 그쵸. 되는데 그거를 그만큼의 소득이 돼서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내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받는 사람이 50만 원 내려면 힘들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자만 내셨다가 돈이 생기면 그때그때 갚으시는 게 그분한테 제일 좋은 조건이고 만약에 1,000만 원을 버시는데 이자가 50만 원이다. 그러면 원리금 균등이 훨씬 나을 거예요. 네. 이자가 싸니까.
그쵸.
예.
저도 이제 몇 번 경락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 법무사비가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네. 아, 네. 저 진짜 네. 지금 같았으면 법무사비에 대한 그런 네. 거를 좀 많이 따져봤을 텐데 네. 그때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대출해 주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 많은 대출을 해주니까
우량 고객이셨네요.
그래 말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수업료를 많이 내서 그래서 네. 그 왜 그렇게 법무사비가 이렇게 비싸게 책정이 되는지
일단은 뭐 1금융권에 하시는 거는 아니요, 솔직히 1금융권에서 대출을 뭐 실제 뭐 거주 목적으로 해서 낙찰을 받으시고 그리고 한 건 두 건으로 딱 끝나신 분들은 1금융권에 가셔가지고 경매를 아시는 데는 거기서 다이렉트로 하시고 은행의 지정 법무사로 하시면 진짜 인건비가 한 25만원, 30만원? 예, 그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렇게 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고 계속 누구처럼 계속 쭉 가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비용들이 왜 들어가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파트 빌라만 계속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특수물건도 하실 거고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는데 유치권이 갑자기 입찰하는 당일날 유치권 신고가 들어와 있고 그런 건 시중은행에서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 그러니까 사무장님이나 저희나 똑같이 하는 일이 남들이 못하는 것들을 은행을 설득을 해서 안전하다라는 걸 계속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작업비?
영업비?
그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돼 있는 거고요. 요즘은 그런 거 사실은 이런 거 저런 거 빼고는 없어요. 예.
거의 없어요.
근데 워낙 기본적으로 시중은행의 지정 법무사하고 비교를 하시니까 비싸게 느끼는 거지 사실은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예.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그런 게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의 수당이라든지 예, 영업비 뭐 이런 것들이 첨가가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법무비라는 게 이게 이제 법무사들 같은 경우는 법무비라는 그 요일표라는 게 있어요. 금액별로 돼 있고. 예, 네. 그 법무비 요일표대로 이제 거의 선행을 하고 예. 거기에 이제 좀 이제 영업비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좀 포함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유치권이라고 하면은 시중금융에서 대출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 한 100개 중에 만약에 그냥 눈 딱 감고 한 10개 해줄까요?
그렇죠. 한 10%
거의
정도.
거의 하기 네. 어려운 예. 구조가.
6자만부터도 안
되는. 예. 6자만부터도 안 되는 금융은 시중은행이 대부분인데 여기 이제 팀장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유치권 대출을 이제 처음부터 저도 이제 실행을 많이 해봤는데 유치권에는 이제 권리 분석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은행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고 고객도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은 풀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냐면 유치권이라는 건 우리 뻔히 알잖아요. 세입자 유치권이라든지 아파트 유치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컨설팅이라든지 경매 낙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입자 요즘에 컨설팅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매를 저감을 낙찰가를 저감을 시켜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내가 받아서 내가 수익을 벌려고 임의적으로 하는데 유치권 자체가 접수만으로만 유치권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준제도가 그러니까 유치권만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편으로 해가지고 유치권 해가지고 넣으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유치권이라고도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럼 유치권 얘기 쓰면 성립 여지는 불분명함이라고 이제 기재를 해주시니까.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유치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대부분 경매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경매 이제 내용들 찾아보시게 되면 점유가 생명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은행을 설득할 때 기본 전제 조건은 그렇게 해요. 유채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느냐 안느냐인데 세입자가 점유를 하고 있고 유치권자는 별개로 있다. 그럼 거기는 우리가 인도명령을 해가지고 세입자를 내보내게 되면 유치권자의 점유가 상실될 거지 않느냐. 그러면 그 유치권이 성립하겠느냐. 안 된다라고 보고 대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유치권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를 실질적으로 한 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치권 성립하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권리 분석을 하고 은행을 설득하는 시간들도 돌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대출을 푸는데 그거는 저희의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라든지 이제 저희의 이제 뭐 지식 왜냐면 법률 상담하더라도 비용이 나가는 거고 변호사를 선임하도 비용이 나가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은행을 설득하고 움직였던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한 보수는 청구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법무사들이.
그거 외에도요. 제가 그 지층을 서울에 있는 걸 41%에 낙찰받아서 대출도 받아보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인척이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제가 혼자 썼던 글 중에는 가르쳐주고 한 소리 듣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이게 맹지고 뭐고 해서 이게 대출이 안 되는 건데 홍팀장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다 물건이 설명이 돼가지고 대출이 되게끔 했는데 정작 그 대출을 받은 수혜자는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 법무비가 비싸다 뭐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한테 설득은 하지 않습니다만 제 마음속으로 뭐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다발성 외상 증후군이라 해서 일반 외과는 단순히 깨지고 찢어진 상처를 뭐 이렇게 꿰맨거나 봉합수술 하는데, 일시적으로 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무슨 아랍에 있는 무슨 해안에서 그 해적한테 총을 이렇게 당한 이런 분들은 정말 일시적으로 모든 곳이 흉터가 됐잖아요. 그렇듯이 경매 물건 자체가 저당 말소는 그 건수만 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그러니까 이런 거 말소하는 분의 법무비는 좀 다소 좀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청구서를 보면 저는 웬만하면 깎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근데 초심자나 이런 분들은 다른 거에 비해서 법무비가 비싸다고 의심을 갖는 것이 그런 특수한 유치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넘어서 후순위인 건데도 말 쏘는 게 맞는데 이 논리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입장입니다만, 제 경험입니다만, 제가 홍팀장님을 소개하고도 한 소리 들어요. 어떤 때는 제가 홍팀장님 밀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네네.
왜 그러냐, 일반인들의 일반 거래방 보다가 경매 물건을 등기를 넘어올 때 보면 거기에 붙어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보통 경매까지 나온 물건이 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순 경매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제가 느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우리 앨리스님이 질문을 좀 하실게요. 이렇게 자꾸 이쁘게 웃어요.
아니, 경매 초보 앨리스인데요. 아, 제가 진짜 경력장금 대출 한번 받고 법무사 비용을 냈는데, 저는 그러고서는 법무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쪽 사무실에서.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자금 납부할 때 인도명령 신청을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당부를 네. 하고 끊었는데 네. 우연히 한 몇 주 있다가 다시 법무사 사무실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그때 인도명령 신청하셨어요? 그랬더니 저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인도명령 신청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나 경락자금 대출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 확인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니에요.
생각이
그거는
들더라고요.
경락자금 대출을 하는 네. 법무사나 변호사는요 인도명령은 기본입니다.
아 그래요?
말하지 않아도 전입이 돼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거는 아 필요 없어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필요 없어요. 합의가 됐어요. 그래도 혹시 안 될지 모르니까 해드릴게요. 아니면 그렇지. 혹시 합의가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우편 접수해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세요. 그건 기본이에요.
아 그럼 그쪽 사무실에서 좀 차오가 있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좀 부실했네.
아.
네.
많이 안 해봤던가.
네 맞아요.
요즘 많이 근데
이런 기회 많지 않아요?
기회 같은
또 여쭤보세요.
것도 많이 평준화가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견적 많이 받아보시잖아요.
아유 장난 아니죠. 뭐 쫙 그러니까. 이렇게
경매하시는 분들 견적을 다 받아보시기 때문에. 비싸다 안 비싸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더라고 보니까 어느 정도 해주세요라고 다 얘기하시는 분 대부분이고 그리고 뭐 어디든 비싸고 어디든 좀 싸고
네네.
이렇게 얘기 다 하시기 때문에 그 비용 가지고는 왈가왈 필요가 없더라고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일 잘 처리해 주세요.
아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고인은 아니었는데 이분이 좀 저 대출 입문한지가 조금 이렇게 오래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그 방법이 조금 저하고는 안 맞았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뭐 불만은 아니었는데 잔금 기일을 하루 넘기니까 순식간에 비용이 막 증가합니다. 한 50만 원 정도 그냥
지연이죠. 20%니까.
예. 그래서 그거 한번 딱 하면 뜨끔하니까
그렇죠.
그 2-3만 원은 그냥 드리시고 저 같은 네, 경우는 솔직히 제가 뭐 옆에서 증인이 계시니까 1년 안에 제가 소액 빌라 한 5개, 6개 파는데, 등기 권리증 제때 가지고 와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확인 서면. 뭐 어디다 놓으셨는지 모르시는.
확인 서면. 진짜로. 하여튼 유명해요.
손가락 10개 진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는 카메라 보니까, 아, 일부러라도 내가 등기 권리증 안 가져가서 그 법무사님 확인 서면 받아서 5만 원 챙기라고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아, 좀 이렇게까지, 이제 저단지를 마시고 그런 일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얼마 전에 또 제 밴드에 올라왔대요. 뭐, 저, 그거 확인서면, 뭐, 자기가 본인이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돈 좀 벌으신 분이 왜 그런 거를 그렇게 하시는지. 그, 하여튼 그렇고, 우리 지 씨, 자꾸 이제 질문하셔야지. 송곳 질문이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아니, 저 앨리스님이나 이렇게 오사카님이 질문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저 들을게요.
아니, 이제 보조진행자 아니에요. 진행하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정보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우선은 대출 받기 위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비율은 먼저 기본적인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KB 시세라고 그래요. 부동산 시세인데 국민은행 시세표인데 KB 시세를 보고 그 뭐 얼마 나오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알면 되는데 왜냐면은 낙찰가의 80%라는 그 기준이 그 무조건 80%만 나오는지 알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KB 시세의 70%, 그러니까 그 LTV라는 게 이제 예전엔 60%였는데 네네. 올해부터 이제 70%로 상향 조정됐잖아요. 그럼 70%, 그러면은 70% 1억이면은 7천만 원이라는 게 결정이 되겠죠. 그럼 내가 낙찰을 7천만 원에 받으면은 7천만 원 다 대출 받을 수 있느냐? 그러진 않고 7천만 원에 80%. 그러면 7천만 원에 5,600이 되겠죠. 그러면 둘 중에 낮은 금액이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5,600이 되겠죠. 이게 기본적인 대출 비율인데
그렇죠, 예.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이제 낙찰가의 90% 아니면 원래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라든지 어떤 뭐 시중은행들에서 낙찰가에 언제까지라는 한도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낙찰에 보증금을 뺀 금액이라는 게 한도가 있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한도가 없고
네네.
뭐 90%도 100%도 할 수 있는 범위가 돼요.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락잔금을 100% 좀 자기 돈 안 들여가게 되면 좋긴 하겠지만 은행에 대해서 다시 재경매가 나온다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90%라든지 입찰 보증금을 뺀다라든지 그 범위를 한도로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출 받으실 때 비율은 그렇게 딱 나온 거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DTI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대출을 받고 싶은데 내가 대출이 얼마만큼 나올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본 건데 내가 직장을 다니면 월급쟁이일 거잖아요. 그럼 근로소득 원천징수라는 걸 띄게 되면은 연봉이 뭐 3천이다, 4천이다 직전 연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보통 가지고 오라 그러거든요. 연말정산하게 되면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3천이다 그러면 그냥 프리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총 대출 금액을 했을 때 3억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그 정도 선이면은 문제가 없으시더라고요. 왜냐면 3천만 원 정도 연봉 되시는 분들이 카드를 쓰시든 아니면 건강보험이 되든 그 정도 선은 되더라고요. 왜냐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추정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둔다면 건강보험료 이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나누기 한 2.9% 정도에다가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추정소득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연봉은 3천인데 추정소득은 4천이에요. 그러면 대출을 더 많이 받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추정소득으로 4천이니까 4억까지 대출된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봉보다도 더 많이 대출을 뽑아야 되는 경우에는 추정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드 사용이나 건강보험료 물어보는데 카드 사용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다. 작년에 쓴 게 내가 카드라든지 합산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체크카드라든지 이런 게.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럴 경우에는 나누기 49% 정도를 하게 되면 천만 원 정도 쓰면 한 2천이 정도 추정소득이 나와요. 그러면 2억까지 대출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2천만 원 쓴다면 4천이 되겠죠. 근데 이렇다고 무한대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면 은행별로 5천만 원, 4,500만 원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이 예, 있죠. 예.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금 홍 팀장님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설명을?
우선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상상이더 잘
하실 것 같아서 길게 설명하시는
예.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예. 왜냐면 이걸 알아야지 진행을 뭐 경매를 하더라도 쉽게 이해하고 움직일 수 있게. 왜냐면 맨날 물어보시니까. 안 물어보세요. 불 힘드시죠, 어떻게 보면.
저는 단순히 이제 그런 질문을 하도 받으니까, 그러면 딱 물어봐요. 아니, 혹시 지금 부동산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 없다. 무주택이다. 그러면 지금 본인,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이니까 없을 거고, 그러면 본인이 대출 희망하는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3억 5천 미만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 그게 추정할 수 있는 게 그 1금융권과 생보사의 약간의 차지점이 있는데요. 대출금이 3억 미만까지는 네. 아무 부채가 한 푼도 없다면
네.
그냥 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없어요. 굉장히 착오에 빠진 게 왜 저 설명을 저렇게 하실까 했는데 워낙 많은 질문을 받으시는구나.
그럼요. 제일 중요한
아, 그렇구나. 나는 슈퍼모델이네. 예, 예. 내 몸무게, 허리 사이즈 이런 거 다 아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신참내기가 오면 뭐가 되고 싶다 할 때 이게 네. 몸무게를 다시 측정해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요. 앨리스님이 꼭 질문하시네.
아, 저 궁금한 게요. 제가 예전에 일반 매매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네. 그 은행 직원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랑
정확했어요.
재직증명 서류를 네. 가져와야 우대금리를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경락잔금 대출 받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가지고 그거 띄워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제출하면 우대금리 적용받아요? 물어봤더니 아 그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걸 아. 미리 좀 얘기 들으면 아. 좀 좋았을 텐데 아. 일반 매매로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어디 은행에서 하셨어요?
아, 네? 그때 받은 예, 예. 새마을금고 경북자금대출 아. 예. 아. 그래서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그것도 은행별로 좀 차이가 있잖아요.
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대가 네. 되는 데가 네.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조건들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성도 있는데 네. 홍 팀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별로 조건들을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은 한번 거쳐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금융 컨설팅.
네, 그렇죠.
컨설팅 머릿속에 싹 스쳐가면서 아, 아. 이 사람은 어떤 조건이 좋은데 조건이 뭐가 있고 만약에 적금 아니면은 뭐 급여 이체라든지 아니면 카드 사용하게 되면은 0.2% 0.2%씩 금리 우대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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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컨설팅을 해준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보험사 같은 경우 할 때 네. 어디 보험에 뭐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럴 네. 경우에는 보험사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보험 컨설팅을 해주던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약돼 있는 곳에 어뢰를 찍어주면은 거기서 어디로 풀어주는 구조를 해주는 게 지금 필요하긴 해요. 이런 것들이 수많은
그런 이걸 응용하면 우리 저 진행자 황지 씨는 서울에서 어디 오피스텔을 사야 투자가
그렇죠. 그렇죠.
응용하면 그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저한테는 어디 썩은 지층 빌라를 사야
어떻게 수리가 들어가고
아, 그렇게 그렇죠. 아, 그런 토탈 솔루션이 아.
저희 그 금액이 추정소득 해가지고 곱하기 10배 해가지고 만약에 4억이에요. 근데 솔직히 부도는 하나만 살 수도 있고 세 개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순수 대출 금액이 최대 4억까지 나온다는 얘기세요?
총.
총. 총 내가 끌어쓸 수 있는 돈이.
네.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내가 4천,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이 있는데 만약에 5억까지가 내 맥시멈이다.
네.
그럼 5억까지를 다 썼어요. 근데 네. 너무너무 경남자금을 또 받고 싶어. 싶고 대출을 받고 싶어요.
그럼.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사치?
이제
그거를
아니 가만있어. 아니 한지희 씨 아니 잠깐 절대 손을 대지 말아야 돼.
지금 1부가 10분 남았는데 이거 여기서 밝힐까요? 아니면 2부에서 할까요? 10분
이거 마무리만 하고 하시면
네, 네. 아니,
우선 그럼 1부
더 많은 거를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꼭 007 영화 찍는 것 같아요. 007 그거는... 영화가 힌트 치려고 처음부터 막 다 때려부신데 지금 다 때려부시면 이제 못 부셔. 그러니까.
너무 뒤에도 너무 많이 해드릴 게 많아요.
아니 그래요?
홍 팀장님 여쭤볼
게 진짜요? 예, 예. 진짜요? 이것만이 예.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10분 남았는데 조금 숨 좀 돌리자고요.
이것만 듣고 가시죠.
그러면 어떤 아니 지금, 오늘 바꾸 삼장이 막 굉장히 흥분했어.
너무 많은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하고 싶어.
아, 예. 아, 하고 싶어.
아니 자. 제가 이걸 다 해더라도 예. 또 물어보세요 결국은.
아, 그래요?
예.
잊어버리고 휘발성이 강해요.
아까 예. 저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락을 한 채 두 채만 하시고 그만두실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말씀 예 하면은 수익이 나면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근데
진리가.
본인의 소득은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MCI, MCG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다 쓰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금융권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금융권은 일금융과 굉장히 상이하게 다릅니다. 물론 경매를 다 안다고 해서 그래도 담당자의 취향과 담보 비율은 어차피 똑같아요. 담보 저 2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담보 비율은 어차피 70%로 묶여 있는데 이분이 계속 경매를 하고 싶다. 임대 사업자나 매매 사업자가 있다 그러면 신탁으로 해서 담보 비율 80%를 올릴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앨 수도 있고요. 이금융은 그 조합마다의 조합원들끼리 합의를 해서 상품을 그때그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적시적격 이렇게 탁탁탁탁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큰일 났다. 예. 내일 너 옷장사님 나타날 텐데 옷장사님 기 빠질 수도 있겠다, 이거.
자, 그러면 2부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1부가 거의 맺어지는데요. 아, 이렇게 끝내지 말고 저희 오늘 패널 분들도 느낀 게 있을 거예요. 1부 소감을 말씀하시고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앨리스님, 내가 제일 옆에 있으니 좋죠. 네. 아, 소감 말씀해 주세요. 아, 소감. 저 좋다는 얘기 하지 말고.
앨리스님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혀 안 좋아하세요. 말하라는 거잖아. 나 좋다 말하라는 거잖아, 지금.
얼굴 빨개져.
아, 유용한 정보여서 너무 재밌어요. 이 부분이 더 기대됩니다.
네.
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먼저 추정을 해봐라. 네가 뭐 카드를 뭐 한 달에 1년에 4천을 쓰면 곱하기를 하고 나누기를 해서 일단 자기가 추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더 빨리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대충 저희가 추정을 한다면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그냥 무조건 제가 그거 낙찰을 받을 건데요. 그러면 그게 지금 감정가가 얼마니까 그게 대출이 얼마나 나와요. 보통 다른 카페에 가보면 보통 다 금액을 대출 금액을 알아보고 예, 경매에 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다 무료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한테 지금 박사모장님한테 제가 잔뜩 여쭤보고는 또 홍 팀장한테 대출은 또 홍 팀장한테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 예, 조건이 더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대출 받는 이런 경매하는 사람들 교육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 어느 정도는 네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추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해보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또 그렇게 매일 그 많은 사람이 물어보는 것도 이런 수도 틀어줄 수 있고
금융계산기에 있어요 사실은 있고요.
어느 정도.
예, 근데 그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이유가 그렇죠. 뭐냐면 대출 기간, 이율, 거치 기간, 뭐 요런 본인의 소득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죠. 그건 이제 세부적인 거잖아요.
다 입력을 했는데 일반인들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좀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네. 네. 그러면 앞으로 경매하는 사람 교육도 시켜야 돼요.
2부에서는 더 좋은 정보 많이 드릴게요.
아, 진짜 송곳 질문보다 더 멋있는 질문 하셨어요. 와, 역시 관록이 대단하세요.
그러니까요.
역시 한 40채 가지고 있을 만 합니다. 아, 자, 우리 저 진행자 황지희님.
네? 아, 저야 뭐 그냥.
어, 진행자시라니까, 맺은 말.
맺은 말.
영원하실래요?
아니요. 영어가 안 되고요. 예. 아무튼 전 뭐 듣고만 있어도 뭐 귀가 호강하는 것 같고 기억을 이제 못하니까 꼭 다시 일부를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녹음된 거를.
예, 예. 네. 그러면 이로써 우선 홍 팀장님 모시고 제 17차 녹음을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